계시던 앞에 하나님 말씀 요한계상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상 18장입니다. 아,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548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구약성경 41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맨 마지막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엘리야가 베르산 꼭다리로 올라가서 땅을 뚫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물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거나 저를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그다에서 사람을 숨겨낸 자가 그에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그의 맡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거리를 돌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 시리즈 첫 번째 기적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광고하고 말씀드렸듯이 약 두 달 정도 1월부터 2월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시리즈, 그러니까 어쩔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몰라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그 요소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했기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한 기적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 안 믿으시. 안 믿으신 분들은 진짜 기적이 안 일어난대.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어. 세상에서는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죠. 그건 절대 상식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은 기적도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 인생에 별로 기적 같은 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기적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1분간만 여러분 앞에 있는 공기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 지구가요 자전거와 공정 1초 같으면서 이렇게 건지하고 있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로세로 3km짜리 만약 운석 하나만 지구에 떨어지잖아요. 지구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당한 운석들을 다 명령하기 때문에 피해가게 만드시죠. 또 일주운동을 하면서 그걸 부딪히지 않고 가가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믿으십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5년 전에 16년 전에 이 땅에 방문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동원해 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해주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기적이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한국에 이제 지금 들어가 있고 한국 들어가기 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지우 자매라고 전에 우리 주인을 알았었잖아요.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가 가지고 있던 이런저런 많은 사상들을 이런 것들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2시 복음을 전하니까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가. 그런데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영접을 그려보는데 갑자기 자매가 왜 그러니까는 예수님 딱 영접하면 갑자기 추워진대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데 딱 영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떨리고 막 이상하고. 근데 지금 사단의 역사인데 여기서 자매가 초이스가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주인으로 아니면 거절할 거냐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천국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접하지 않으면 죽어서 성경대로 지옥을 갈 수 없겠다.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기 때문에 지옥 가죠.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막 갈등하는 가운데 있다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보셔도 그때 보고 있으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드리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기에 누가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요. 복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성령의 힘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구원을 했어요. 그 자매가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을 딱 하고 나니까 막 떨고 두렵고 이렇게 했던 그게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참 좀 이상하네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한국을 갔죠. 그러면서 그 자매가 아무래도 다시 빅토리아를 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히 있다면 그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이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도대체 남들이 그렇게 경험하는 기적이 상식이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달 동안 그런 부분을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적 시리즈 첫 번째를 가면 뭐냐면 이 기적과 기도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엘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왜냐하면 아세라라고 하는 자기들의 절대적인 신을 섬기도록 했고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그때 농경 이렇게 신인 바알신 그러니까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지금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이 부인은 아세라를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급증하게 되는지 심지어 이세벨과 아합이 자기 주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을 850명을 옆에 놓았다니까요. 바알 섬지자는 450명, 아세라 섬지자들은 400명이라고 자기 주변에 이렇게 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옆에다 두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학시대에 보면은 일단 우상숭배 됐고 또 탐욕은 우상숭배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신학에 오게 되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어둠이 됐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외롭게 굉장히 힘들게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지금 이 일은 뭐냐면 3년 6개월 전 일입니다. 뭐냐면은 3년 6개월 전에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고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라고 해서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자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를 뭐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기분 나빴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을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비가 안 오니까 네가 그렇게 말해갖고 비가 안 왔다. 그 뭐 말이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기적 좀 보여주면 하나님 절 믿겠다. 나에게 무슨 말씀하고 기적 같은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면 하나님 절 믿겠다고요. 아멘. 구약의 신약시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현상주의, 경험주의, 눈으로 뭔가 보여주면,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다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죽은다고 살려냈으니까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와 놀래요. 놀래지만 안 믿어요. 이게 사람이 아닐까. 경험이 사람을 믿게 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반이 지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다시 아합에게 다시 선포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18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여기서 3년 반이 지났다는 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그렇게 아합에게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이제 다시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 말을 했으면 비가 지금까지 안 오겠습니까?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 보신다면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하나님 이제 비를 주신대요. 아이고 이제 비를 내려준대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합이 뭐냐면은 너 응? 우리 나라를 힘들게 하는 너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응? 오히려 비가 오게 해준다고 말을 선포를 하는데도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그리고 우리 마누라 특별히 너를 엄청 싫어해. 우리 마누라 이세벨이 엘리야 너가 생각하면 지금도 잠도 못 자고 너를 엄청 싫어하고 너 죽이려고 뭘 하고 있어. 우리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 중에 엘리야가 성령의 어떤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 아세라 우상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그러니까 아합이 어? 왜냐면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1대 85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 좋다 좋아 그러면은 너 혼자 하고 우리 선지자들 850명인데 너 혼자 대결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대결을 하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다 재단에다가 나무를 쌓고 그 위에 고기를 놓고 삥 불러서 보람을 하고 물을 부어가지고 자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가 누가 불러서 어떤 신이 와서 이 불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는지 이걸 보면 그게 진짜 누가 진짜 신이 잘 맞나? 그래서 대개 불사하니까 아 좋다 뭐 이럴 때 850명이 할만하다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장소에 특정 장소에 정해서 이제 그들이 발발산 거기에서 이제 대결을 시작합니다. 850명 대 1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윙 불러가지고 구경하는 거죠. 이제 누가 진짜 신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아니면 저 엘리야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봐야 되겠다라고 온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가 자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먼저 시작하라고 하니까는 아침부터 정오까지니까 약 6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아침이면 6시, 정오면 12시니까 6시간 동안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승자들이 이제 계속 이런 겁니다. 6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 아세라 그러면서 6시간 동안 계속 그 제단 옆을 보면서 바알 망합니다. 그 소리를 더 지르겠죠. 그래서 6시간 동안 소리를 아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정오 때쯤 돼가지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겁니다. 어이 아직도 너희 신이 있나 면서 뭐야 너희 신이 뭐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뭐냐면 너희 신이 지금 죽으실지 몰라 혹시 잠들었을까? 아니 외출을 하셨나? 아니 무슨 일하다가 바쁘시나? 그럴지 모르니까 너희가 더 크게 불러봐 그랬더니 이 850명이 빡빡 아세라 아세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내뱉으신다. 엘리야가 아직도 나오고 나가네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추위의 수확을 뭐냐면은 칼을 가지고 이 몸에서 자국을 내면 몸에서 피를 흘리면 자기 신들이 그 응답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전부 자기 몸을 찢어 자르는 거예요. 피가 나죠. 여기도 자르고 막 피를 몸에서 빡 하세요! 하면서 피를 흘리는데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 하시오. 어차피 없는 신 뭐하러 불러? 자,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다 물러가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만민이 보게 하시고 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들렀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을 다 태우고 제단을 태웠어요. 그때 백성들이 몰려가지고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러다 갑자기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데려와서 사람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자기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만 지금 그런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딱 본문을 보니까 이제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큰 배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너무 좋아. 날이 너무 좋은데 지금 큰 비가 저기 바닥 저 건너편에서 오고 있으니까 저기 갈멜산 꼭대기에서 음식을 먹다가 비가 오면 해야 되니까 당신 일단 갈멜산 꼭대기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비가 오는지 경사 아스터기 저기 잘못된 그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1차 경험하겠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준 것을 경험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 거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음식 먹다가 비가 오면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오는데 갈멜산은 지중해 서쪽에 있는 산으로서 700m 제일 높은 꼭대기가 700m 거기에 이제 아합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유 그러면서 보이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곧 비가 올 겁니다. 아무 봐도 비가 오는데 비가 옵니다. 하고 그러면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거기를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비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사원에게 기도 한번 끝나받아서 그 기도를 했는데 사원에게 지중해를 가봐, 가서 보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지중해를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봐봐. 그랬더니 그 종이 사원이 엘리야가 집에 가봤더니 지중해를 봤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왜냐면은 일곱 번 왜냐면은 기도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은 사원이 또 가서 보고 먹는 거예요. 아무 힘든데 또 기도만 합니다. 또 가서 보고 아무 뚝하고 바다에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하냐면은 7번 했어요. 7번째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사원이 딱 가보더니 이상한 게 벌어져. 지중해 저 멀리에 사람 숨겨놔 이만한 구름이 하나 보인 거예요. 어? 없었는데 이상한 구름 조금만 구름이 하나 보인 거예요. 손바닥만 조금 구름. 그래서 저기요 선생님 저기 바다 건너편 멀리에서요 손바닥만 구름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생각하고 빨리 아합에게 조금 있으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도망가 피하라고 가서 전해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사원이 그 아합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요 우리 스승님이 그러는데 금방 비가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이 안 그래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진짜 비가 온다고 말을 잘 그러니까는 도망가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로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진짜 쏟아진 바람이 불고 구름이 완전히 덥더니 비가 완전히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니까 엘리야도 같이 이스라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거기에 갈멜산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 평야가 있는데 비가 오면 갈멜산에서 비가 내리면 흘러가지고 물이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갈멜산 산에 차버립니다. 지원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피하지 않으면 이 비 때문에 막혀가지고 분명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허리를 건네는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딱 묶더니 이야! 뛰었어요. 뛰었는데 마차 뒤에서 뜬 게 아니라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 마차로 뛰어갔습니다. 능력이 많다.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본문을 들어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 기도의 요인 도대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뭐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41절과 42절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지금 비가 안 오죠.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더니 아무리 봐도 하늘이 봐도 구름 한 점 없고 너무 깨끗한 하늘과 아무리 봐도 구름 비가 올 아무 현상도 없는데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뭘 듣냐면은 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듣지를 못하는데 너무 맑은 날씨인데 엘리야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그런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1절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랬죠. 지면에 내리라.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자기 모습을 아합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였죠. 바알 선지자가 아합에게 그때 보였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그 자기 모습을 또 아합에게 보여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아합에게 보이게 되면 그때쯤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뭐냐면은 본인이 아합에게 배웠고 아합이 자기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의 야망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로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비를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는 첫 번째 뭐냐면은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절대 바람이나 여러분 소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엘리야가 기도를 했느냐? 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그냥 고개를 무릎에 쳐갖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했느냐? 자기의 열망이나 자기의 로망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바람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는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던 소리를 엘리야는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믿음의 주장인 거죠. 믿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기도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의 시작인데 여러분 항상 기도의 시작 이 부분은 기도의 동기 또는 기도의 시작의 부분을 그러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그 시작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모티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한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도록 하나님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모세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내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것이다. 너무 범죄하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을 못하게 하나님을 딱 마음을 막은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너 빨리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너 빨리 가서 이집트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을 꺼내와라.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섬기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었어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안 돼 그러니까 내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에게 반박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께서 분명히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한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전부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딱 말씀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겠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뭐냐면 믿음을 주장하는 기도다. 이렇게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Attitude.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으면 안 보이는구나. 한 세 번 정도 해봐. 안 돼? 없어? 아니, 사람들도 힘드니까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뭐냐면은 일곱 번까지 왔다 갔다 해봐. 그러니까 기도 한 번 끝나면 상황이 뭐고? 없어요. 두 번 끝나면 없는데요? 세 번 끝나면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일곱 번까지 딱 하고 나니까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엘리야가 이제 필요 없다. 내려가자. 이 여기서 주는 조언은 뭐냐면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 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이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여러분 오늘 2016년에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곱 번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일곱이 아니에요. 일곱 번까지 엘리야가 그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참여하고 나서 7은 안식하셨잖아요. 완벽 숫자입니다.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곱 번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게 이루어지는 꽉 차서 완성된 그날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영적 경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숫자가 문자적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러한 기도가 응답돼서 완성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실례를 들자면 한국에 제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초등학교 읽었고 다시 한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밴쿠버에서 우리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데 아 그때 총각 때도 그때 읽었는데 미처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제 기억력이 좀 이상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들 있잖아요. 알렌이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말콤 팬이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끊게 하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빛을 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고 돌아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옆에 그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해도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같이 모이는 소유되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를 하십사 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꼭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기도응답은 사탄이 기도응답할 때쯤 방영하는 사실 알고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려고 하면 그 임하려고 하는 찰나에 사탄이요 그 은혜를 못 받으려고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진짜 그럴까요? 같이 모여서 서로 힘들고 시간 모아야 되는 각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자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멈추고 그럼 계속 기도를 할까요? 딱 그랬더니 평양에서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우 죽순처럼 회개 용들이 일어납니다. 평양에 장대형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서 시작하는데 저녁에 7시경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제가요 그냥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면서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명 하니까는 또 다른 사람도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와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새벽 2시까지 된 거예요. 5시간 동안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진짜 변화된 거예요. 돈 그 훔쳤던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책임을 정확히 갖다 주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는 그때 평양에 유명한 빵빵 한 명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 그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딱 자리 얼어버릴 정도로 유명한 빵빵이 있었는데 그 빵빵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목사. 길선주 목사가 빵빵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한국 같은 용팡이 용팡이라는 게 빵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빵인지 뭐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돼.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갔더니 그 구경하러 갔다가 구경하고 뭐지? 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이상하게 들어갈까? 구경하러 갔다가 길순주 목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변화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드는 사람이 길순주 목사입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그 시작이 들어옵니다. 새벽 기도회. 그래서 한국의 새벽 기도회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때 그 기도를 멈춰 버렸다면 대한민국의 영적 국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빵 뜨고 변화시키는 드라마가 되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될 중요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다. 이건 기도의 자리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45절에 보면 45절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땅 전체에 지금 가뭄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비가 와야 되죠.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오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서 남부 모든 곳에 동일하게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비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냐면은 갈멜산에서부터 왔어요.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바로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기도의 자리. 아멘.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책 속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먼 세계에 있는 사람이 캐나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곳에 빅토리아의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빅토리아의 부흥을 이루어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빅토리아를 부흥시켜주실 겁니다.
아멘.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이다. 기도에서 아니, 여기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라고 할 때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는데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그 팔레스타인에서 귀환하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강한 사람이 되거나 이집트나 아수르나 아니면 레바논이나 아니면 수리아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이나 세겜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유다 주변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에돔 같은 나라는 형제 나라니까 도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다시 팔레스타인 돌아가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봤더니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뜻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다니엘이 신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좋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어디서 선포를 했는가 봤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도의 능력 또는 기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 본론에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같이 설명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허리를 딱 당겼다는 것은 옷을 허리가 딱 밀고 뛰었어요. 뛰었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뛰었다 했죠. 앞 잡혀서 뛰어가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세하게 연구한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갈멜산과 이스라엘의 거리는 27km입니다. 너무 깜짝 놀랄 거예요. 몇 킬로라고요? 그냥 마라톤의 반 정도 조금 더 되는 27km. 그리고 제가 이걸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말,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일반적인 말들 있잖아요. 말들이 막 쓰임없이 뛰면 평균 65에서 70km를 뛴답니다. 시속. 그런데 잘 훈련된 경주마 같은 경우는 70대 후반에 80km까지 뛴대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차 속도 70km로 한 80km로 가는 거하고 말이 전속력을 냈을 때, 순간을 냈을 때 그 속도하고 여러분 80km 가는 속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추 잘라보자고요. 왜냐면 그러면 마차면 그냥 이만 말만 뛴 게 아니라 마차를 끌고 가기 때문에 반으로 뛰어보자고 말이죠. 그럼 몇 킬로 정도? 35킬로 정도를 말이 마차 정도면 35킬로를 뜁니다. 시속 35킬로면 여러분 이 그냥 스쿨 그전 같은 데 가면은 30킬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35킬로면 대략 차 속도를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래게 여러분들, 그러면 우사인 볼트는 100m를 뛸 때 시속 몇 킬로로 뛰느냐? 우사인 볼트가 몇 킬로로 뛸까요? 네? 10킬로? 그런 말이 있을까? 우사인 볼트나 내가 이긴다 이죠? 아니 우사인 볼트가 10킬로면 여기가 10킬로인데 그럼 누가 못이니? 우사인 볼트가 9.8을 전속력을 뛸 때 우사인 볼트가 시속 몇 킬로로 뛰어가는 것? 네, 37.5킬로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얘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균 100m 평균 속도가 되면 37.5km 시속 그 속도로 뛰어가고 그러면 자 얼추 마차 속도하고 우사인 볼트가 뛰는 속도가 뭐다? 비슷합니다. 마차가 뛰어갈 때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는 거나 마차가 뛰어가는 것 같은데 우사인 볼트가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27km를 그렇게 뛸 수 있을까요? 27km를 37km로 계속 뛸 수 있어요. 100m나 200m 가능합니다. 400m 뛰지도 못해요. 그 속도로 뛰어가게 되면 10m로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27km를 뛰는데 허리를 들고 뛰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마차 앞에서 그러니까 거의 35km, 시속 35km를 27km의 거리를 쉬지도 않고 뛰어가요. 아, 이건 상상 안 되죠? 이 정도 했으면, 우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뛸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러분들이 35km 뛰어보지도 못해. 아, 이따가 어떤 사람. 자, 우리 대형이 어머니는 여기서 잘 뛰어봤자 15km로 뛸 거야, 시속. 네? 우리 장모님, 에드워드 장모님은 빨리 뛰면 시속 한 16km 정도 뛰려나요? 저도 20km가 거의 될까 말까. 그런데 27km 거리를 쉬지도 않고 앞차 앞에서 35km 뛰어가니까 말이 얼마나 환장되겠어요. 말이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웬 인간이 뛰어갔는데 진짜 앞도 그냥 27km를 다다다다다 뛰어갔는데 말이 얼마나 생겨요. 지가 더 뛴다고 하면은 엘리야 사람이 던져. 왜냐면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 엘리야가 마차 뒤에서 뛴 게 아니라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지 않으시군요. 제가 일부러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갔는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뭘 나타내냐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을 잘했나 했더니 빌립보서, 에베소서, 디모데서 여러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되더라. 내가 밤낮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노니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지치지 않고 이렇게 능력 있게 살았던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늙어 죽을 때까지 성장 활동을 잘했을까? 지칠 성도 싶은데 지치지도 않고 한 번도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을 갔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주의 일을 잘했을까 했을 때 왜냐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아,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쉬는 죄를 지방한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짓고 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인생에 그리고 2016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 무슨 기도? 또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하는 확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1월 5일부터 16일간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을 때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전에는 40일, 24일 했습니다만 올해는 16일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4일씩만 하는 겁니다. 6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문은 5시 반부터 열어놓을 겁니다. 일찍 기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다고요? 혹시 차량이 없으면 차량을 해야 된다면 저한테 카풀에 대해서 연락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찾아보는 일들이죠. 우리는 이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중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려요. 아니 나는 제가 이것을 며칠 동안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릴레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계속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1월 4일 내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1월 4일 내일부터 1월 31일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자기가 금식하고 싶은 날짜만 말해준대요. 그래서 그 빈 공간, 만약에 빈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감이 한 거죠. 여러분이 1월 14일 날 아침을 하겠다. 근데 점심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윤기라면 하는 거죠. 저녁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윤기라면 하는 거죠. 근데 15일에 아무도 없어. 누가 해야 될까요? 윤기라면 해야죠. 16일에 아무도 없어. 윤기라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 한 번도 안 해도 저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어. 그래서 우리가 한 끼씩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면은 거기서 우리 밑에 가면 교육관에 게시판에다가 그 릴레이 금식 기도도 변경해놨어요. 몇월 며칠 아침 좀 파괴합니다.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못하신 분은 카톡으로 몇월 며칠자 금식하면 겹쳐거든요. 비어있는 날들을 다 채워서 우리가 우리 온 순도가 한 끼씩 아니면 한두 끼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릴레이 금식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1일 끝났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개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실까? 저는 지금부터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